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제4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신기동 본당 보좌 윤장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목자 그리고 양들의 문으로 지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으로 모시고 있는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티나 목자들은 낮에는 양들을 풀어놓아 풀을 뜯게 하다가 밤이 되면 임시로 마련한 우리에 들여보냈는데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려면 먼저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 목자들이 양 우리를 공동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수많은 양들이 모여 있어도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고 목자들 또한 양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같은 우리를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목자들은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문 앞에서 밤새 불침번을 서며 그들을 지켰습니다. 팔레스티나 목자들은 미국의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양들을 몰거나 호주의 목동처럼 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티나의 지형과 관련이 깊은데요. 팔레스티나에는 광야가 많았습니다. 온통 바위 투성인데다 곳곳에 벼랑과 협곡이 있어 양들이 자칫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양들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양들을 향한 목자의 헌신, 목자의 보살핌, 목자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구원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가 당신이 걸으셨던 그 길을 안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니다. 황금의 입, 금구라는 별칭을 가진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느님께 데려갈 때는 자신을 가리켜 문이라 하고 우리를 돌보실 때에는 목자라 지칭하신다. 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목자라는 표현은 돌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 특성, 나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데 우리는 목자의 소리를 잘 알아듣고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음성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유혹을 따라 나서는 것일까요? 지난 사순 시기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기분 내킬 때만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닐 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주님의 목소리와 그분이 이끄시는 길보다는 내 안의 욕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편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더 이끌리는 나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자칫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제로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양떼 가운데 또 하나의 양으로서 주님을 믿고 따라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서는 하루,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흠숭을 드리며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강의나 설교라고 부릅니다. 대화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요구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뜻을 최대로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서를 읽는 것도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게 하는 이야기. 믹스커피에서 펴낸 이주희의 내가 사랑한 유럽의 도시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영광을 보관하는 법, 빈.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을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유럽의 한 도시가 있다. 동쪽의 제국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이야기다. 중세 합스부르크 왕가의 찬란한 영광과 화려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 빈. 남부러울 것 없는 영광의 도시는 우아했던 과거 속에 마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예술과 환경이 아우라진 친환경 도시로 변신을 거듭했다. 빈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얻은 이면에는 높은 녹지 비율이 있었다. 도시 면적은 서울의 3분의 2 정도지만 도시의 50%가 숲과 공원, 정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딜 가든 푸른 녹으 무거진 공원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설레는 건 초록빛 넘실대는 공간에 잠든 예사롭지 않은 이들과의 만남이 아닐까. 드넓은 녹지에는 고고한 왕실, 묵직한 클래식, 자연 친화적 건축물이 아름답게 공존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버금가게 화려한 쉔브룬 궁전에는 한 여인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 유일의 여제이자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모로 추앙받는 마리아 테레지아다. 제국의 군주로서, 왕가의 어머니로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그녀의 안식처는 여름 별궁과 음악이었다. 마리아 트레지아는 음악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쉔브룬 궁전으로 유수의 음악가들을 초청해 연주회를 즐겼다. 그곳에 6살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있었다. 그는 여제를 비롯한 황실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신기에 가까운 천재의 연주에 모두가 감탄했다. 황실에서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친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이 살포시 그려졌다. 마리아 테레지아를 닮은 쉔브룬 궁전은 단아했다. 무엇보다 노란색 궁전은 초록빛 공원과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50만 평에 이르는 대지에는 나무와 꽃, 조각과 분수, 온실과 수영장이 쉴 틈 없이 펼쳐졌다. 이 모든 걸 품은 정원은 비현실적으로 단정했다. 마치 정원을 작품처럼 건축한 느낌이랄까. 나무를 조각같이 다듬었고 꽃은 물감이 되어 정원에 색을 입혔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존심이라 불릴만 했다.
곡을 악기만의 편곡 연주로 준비하여 소개해드립니다. 힘멜 작곡의 성모송 아베마리아입니다. 이제는 베를리오즈 작곡의 떼데움 감사가 작품문 22번에 있는 합창곡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님이시여 크리스테 렉스 글로리에 라틴어 텍스트 소개해드립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첫 부활 3종 기도에서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 앞에 등장해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다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주일기도를 집전한 레오 14세 교황은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여러 분쟁이 제3차 세계대전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자지구에는 휴전과 이스라엘 인재 석방을 촉구하고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 평화의 기적이 허락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추기경단 비밀회의 콩클라베 이틀째인 지난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로 선출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거행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새로운 홍역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확진자는 페리 운항회사 풀러스 360의 승무원으로 확인됐으며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이번 감염 사례가 최근 아시아 지역 해외여행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당시에는 전염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전염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다음과 같은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 켈스턴 지역 우러스 매장, 지난 5월 5일 4시 15분에서 저녁 7시 40분까지의 오클랜드와 하프문베이 및 데븐포트 사이의 플러스 360 페리, 오클랜드 지난 5월 5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 그리고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의 오클랜드 시내 커스텀즈 스트리트의 주차장. 당국은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페리 승무원과 오클랜드 교통국 직원을 대상으로 접촉자 추적을 진행 중이며 일부 밀접 접촉자는 현재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특히 어린이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감염자가 떠난 후에도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상황을 우려하며 국민들에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를 방문했지만 면역이 없는 사람은 즉시 헬스라인 0800-611-116으로 연락하라는 당부입니다. 홍역 증상으로는 고열, 기침, 충혈된 눈, 그리고 얼굴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는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 정부의 패스트트랙 인프라 사업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과 연관된 기업들로부터 정치 후원을 받은 정당 소속 장관들이 계속해서 사업 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엔제퍼스트 소속 셰인 존스 장관과 국민당 소속 크리스 비숍 장관은 각각의 정당이 관련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해 정치학자 브라이스 에드워즈 교수는 이해 충돌 가능성과 투명성 부족을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장관은 내각 사무국의 지침을 따랐으며 정당 후원은 개인적인 이해 충돌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스 장관은 총 8개 사업에 대해 이해 충돌을 선언하고 심사에서 제외됐지만 샌포드, 맥컬럼 브라더스, 나티 마누히리 정착 신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비숍 장관은 한 건의 사업에서만 회피하고 다른 후업 기업의 사업 심사에는 계속 참여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엔젤 퍼스트는 총 12만 1,680달러, 국민당은 5만 8,897달러 상당의 후원을 관련 기업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정치자금과 의사결정 간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 3명 중 1명꼴로 30세 이후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심장재단은 사상 처음으로 고혈압 인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심장재단 의료책임자 게리 데블린 박사는 고혈압을 증상이 없어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용한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약 35만 명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사망 원인의 약 45%, 연간 약 4천 건의 고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블린 박사는 고혈압 관리만으로도 2040년까지 최대 1만 2천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심장마비를 겪은 후에야 고혈압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밝혔으며 현재는 약물 복용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 악화를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병원뿐 아니라 일부 약국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며 가정용 혈압계를 활용한 자가진단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데블린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음주를 자제하며 신체 활동을 늘리는 등 생활습관 변화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최근 오클랜드에서 열린 시민단체 출범 행사에서 에리카 스탠퍼드 교육부 장관에게 해당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럭슨 총리는 이 조치가 청소년들을 사이버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퍼드 장관은 국제 사례를 조사한 뒤 입법 방안을 내각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당의 캐서린 웨드 장관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의원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정 파트너인 액트당은 개인정보 문제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신 의회 차원의 공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법안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노동당도 논의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의 윌로우진 프라임 의원은 정부가 여성 임금 삭감 등 실질적 생활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올해 첫 분기 뉴질랜드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4년 만에 가장 강력한 시작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 2021년 첫 분기와 유사한 활발한 활동을 나타냅니다. 전체 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어 2025년 3월 분기에는 전체 대출의 45%를 차지하며 2018년에 58.6%에서 하락했습니다. 2025년 3월 분기에 주택구입 평균 대출액은 58만 2천 달러로 이는 2017년 이후 21만 4천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중위주택 가격의 급등과 연결되며 같은 기간 동안 중위주택 가격은 24만 4천 달러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기관을 바꾸는 것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으며 올해 53%에 달하는 대출이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국의 경매 활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터레스다 시오다 렌젯은 252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부활절과 안작 연휴 사이의 짧은 주를 제외하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4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매주 500건 이상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겨울철 활동 감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매물로 나온 부동산 수가 감소하면서 103건의 부동산이 매매돼 전체 판매율 41%를 기록하는 등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판매율입니다.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시장에 매물이 과잉 공급돼 구매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마침내 판매자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으며 판매자는 판매를 위해 판매 희망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 철회되는 매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일부 공급업체는 실망스러운 가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에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개발업체와 투자자들의 탈세 행위를 단속한 결과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미신고 세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금들은 대부분 미신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였으며 정부가 작년 예산에서 IRD의 규정 준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한 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개발업자, 임대부동산 보유자, 브라이트라인 테스트 대상자의 세금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IRD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현재 회계연도의 첫 9개월 동안 1억 5,350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적발했으며 이는 2023-2024 회계연도 전체에서 적발된 1억 5,680만 달러보다 약간 적은 금액입니다. 주요 초점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계연도에 IRD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50% 증가한 7,290만 달러의 불일치 금액을 개발업체들로부터 발견했습니다. IRD는 또한 회사나 개인이 여러 건의 토지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했습니다. IRD는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 회계연도까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약 6천만 달러의 불일치를 적발했습니다. 세입자가 되기에 좋은 시기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리얼이스테이트.co.nz은 지난달 뉴질랜드 전역의 임대부동산 공급이 거의 10년 만에 4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한 달 동안 전년 대비 24.1% 증가한 5,868건의 신규 숙소가 등록됐습니다. 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4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숙소 수가 가장 많았고 캔터베리와 웰링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웰링턴의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7.2% 하락한 647달러, 오클랜드는 3.3% 하락한 7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규 평균은 주당 14달러 하락했습니다. 리얼리스트.co.nz은 대변인 바네사 윌리엄스는 52주 동안 세입자의 주머니에 주당 14달러가 추가되면 7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단기 임대가 장기 임대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세금 데이터를 보면 단기 임대 기간에 과세되는 부동산의 수는 감소하고 장기 임대 기간에 과세되는 부동산 수는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군의 치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관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군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NZDF가 고위 장교는 많지만 실전 투입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군사 베테랑은 야전에 대대 하나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없지만 고위 장교는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군 측은 이에 대해 정부 요청에 따라 파병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호주도 상급 장교 과잉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35%의 인력 이탈로 인해 전투력과 경험이 약화되었고 1억 달러 규모의 해양조사선 마나와누이 사고도 훈련 부족과 리더십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NZDF는 새로운 장비 도입으로 병력 사기를 높이고자 하나 인력 부족과 승진 정체, 유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우리는 전투력도 지속성도 부족하며 고위직 포화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후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잠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일부 약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지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엔젤 AOM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지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느낍니다. 말이나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저때 어떤 생각을 하고 뭔가 허영심이 껴들어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꾸미고 싶은 마음들이 모니터링하다 보면 좀 보게 됩니다. 최대한 거짓 없이 진실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도 바오로가 성찰하셨던 것처럼 마치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처럼 이렇게 죄스러움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과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저를 이기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용기 있게 오늘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주신 피드백을 좀 읽어드릴까 해요. 에스더님께서 이 시간대에 방송 잘 안 듣게 되는데 유익한 내용이 많네요. 이제 이 시간 기억했다가 꼭 들어야겠어요. 유익한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감사드립니다. 4478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성경 약방을 들으면서 저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해 창세기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하와, 카인, 아벨, 아브라함 인물들이 참 많더군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제일 인상적인 인물이 있으실까요? 닮아야 할 인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정한 한 사람에 집중하게 하는 나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놓인 상황에 따라 성서를 읽다 보면 성서의 인물이 하고 있는 말이나 선택들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울림을 주는 그런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특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때그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삶을 잘 반추하시고 성찰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게 성서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좋고 기본적인 어떤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이 환경이 어떤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 방송을 어떤 환경에서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드렸던 이 성서를 통한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이 성찰의 주제들이 삶에서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 방송의 주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제가 택한 주제와 또 울린 노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싸우게 되기도 하고 하시면서 이런 성찰의 주제들을 삶 안에서 잘 마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런 의도로 시작하는 방송, 하느님의 용서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느님의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연스레 그것에 대비되는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빛과 어둠이 서로 대비되는 것처럼 죄라는 특정한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용서 또한 생각하게 되죠. 이 하느님의 용서라는 주제를 시편 32장 32편의 시인이 이야기하는 그 죄스러운 상황을 돌아보며 그 부자유스러움을 성찰하면서 다시 우리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죄는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죄라는 개념이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필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현대에는 개인에게 주어진 그 불필요한 억압이나 자기 학대를 피하도록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해방되어야 한다,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향을 두고 볼 때 지극히 좋고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로 세상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고해 성사의 비율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거꾸로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화해와 용서가 좀 더 병의 입장으로 바뀌어서 사회에서 소비되는 것 같아요. 방송을 틀면 제가 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마치 자극적인 이야기로 말초적인 자극을 주는 것처럼 소비합니다. 어떤 집의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뭐 거기에도 분명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이야기들이겠죠. 억압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던 무언가를 풀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에서 자유를 디디고 서 있기 때문에 자유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려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다르게 보면 교회 안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사랑의 부족함, 사랑의 반대말이잖아요. 죄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지향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죄는 이야기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방향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폭력적으로 학대하는 의미로서의 죄가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겠죠. 불필요하게 죄책감을 자극한다거나 필요없는 감정들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은 그것이 울리는 곳이 어디든 간에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신데 세상에 그 누가 죄라는 단어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에게 무언가를 부여하겠습니까? 짐을 지어주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을 교회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유가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자유로운 나의 선택으로 하느님을 그리고 나의 삶을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어떠한 짐과 억압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과 성서도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불필요한 억압의 상징으로 치부합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무언가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죄를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방법과 그 정의가 교정되고 정화되어야 되겠죠. 예전처럼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아니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오해되었던 무언가를 해서 의무를 지키는 것이 의무를 반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그 시각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선을 그어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판단하시는 심판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이거든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죄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는 문제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한 인격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결과물이 드러난 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드러난 죄, 문제의 결과물인 죄를 잘 대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그 뿌리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가, 저도 그랬었는데 그러기도 하고요. 주변인들에게 화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분노라고 하는 드러난 죄의 표상을 누가 보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가 보이고 있는 분노는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 집중해서 한마디로 그가 가진 문제의 결과물인 그 죄에 집중해서 그 분노만을 없애기 위해 힘을 모은다면 그 힘은 언젠가는 다른 것으로 삐져나올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화내지 않기 위해 눌러버린 그 힘은 언젠가는 다른 것으로 더 왜곡되고 커진 힘으로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밖에서는 화내지 않으면서 꾹꾹 눌러 참지만 가족들한테 그 분노가 쏟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학대하는 쪽으로 그 분노가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약한 이들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쪽으로 분노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 분노라고 하는 문제의 결과물인 죄도 바라봐야 하지만 사실은 그 뿌리를 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해서 좌절됐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사랑받고자 하는 희망이 계속해서 좌절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부정당하기에 그 분노를 잘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대신해서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제대로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시기가 있었기에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자신의 교만함이 세상은 이래야만 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아 라고 하는 그의 숨겨진 지향과 의지가 그를 모든 일에 분노하도록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분노라는 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된 문제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여전히 이야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그 누구보다 더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성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전부터 이 부분을 모른 척해왔나? 아닙니다. 칠죄종이라는 말로 죄의 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결과로 드러난 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는 이야기해왔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에 따라 나의 자유를 위해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일미사 가지 않은 것만이 죄가 아니라 주일에 누워서 시간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살피도록 하지 못한 나도 나조차 잘 모르는 그 주된 나의 문제가 그러한 미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겠죠. 이 죄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잘 압니다. 바로 자유의 반대이겠죠. 죄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것에 매이게 하고 반복되어버린 죄는 그 죄의 주체, 우리 자신들을 올가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스러운 습성, 악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복된 죄의 습성은 누군가의 성격처럼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조차도 그 반복된 죄의 현상이 너무나 익숙해서 나는 원래 그랬지라고 오해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유로움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제일 힘들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이 제일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그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죄가 만들어준 상황이 제가 이끈 그 결과가 너무나 편안해서 바꿀 이유도 없고 바꿀 동력도 상실한 것 같은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 죄를 짓는 이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 속성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만든 허상에 갇히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허상에 갇히게 만들고 스스로 위안하며 정체되게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된 문제의 결과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 보죠.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용서뿐입니다. 정확히는 하느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은 그리고 그 용서를 믿는 사람의 선택이 자유롭게 합니다. 그가 스스로 익숙했던 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위해 행복과 자유를 위해 의지를 드러낸다면 하느님께서 그를 위해 더 애쓰신다는 것을 그것에 화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죄에 머물 자유도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 나다움을 찾기 위한 그 선택도 하느님은 화답하시고 용서로 이끄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용서는 이 용서에 대한 생각도 조금 교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애쓴 우리가 한 반성의 하느님 측면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죄를 성찰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하느님의 상품 보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도우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의 길에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느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부르는 거겠죠. 32장의 시인은 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이 죄스러운 상황에 있었을 때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도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비돼서 하느님의 용서 또한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시편 32장을 보겠습니다. 전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이니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얼에 거짓이 없는 사람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한여름날 한더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너를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너를 눈여겨보며 타이르리라. 지각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제갈과 곱비라야 그 극성을 꺾느니 그렇지 않으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살핀 부분은 3절부터 5절 그리고 8절부터 9절 각각 2연과 4연을 보겠습니다. 32편을 정의해보면 개인 감사 시편, 통회 시편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 32장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그리고 그것에 대비하여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연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시인이 그 죄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입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암묵적으로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고백을 통해서 이끌어진 그의 회개가 어떻게 주님께 받아들였는지 시인은 마지막 그 5절 끝부분에 환호합니다. 3절에서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라는 그 성경의 원어를 직역해서 옮겨보자면 제가 침묵하려 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가진 또 다른 습성을 또 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말하지 않는 것을 침묵한다고 시인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묵이 시인을 힘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 이 침묵이 한마디로 내가 냈어야 되는 용기, 내가 됐어야 하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죄책감이 시인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침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할 것을 외면하고 바로잡아서 세워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거부라고 볼 수 있겠죠. 죄라고 하면 누군가를 해치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여길 수 있는데 시인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해쳐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말을 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그의 약함을 다른 이들과 함께 침묵으로 동조해서 그의 힘든 상황에 더 짐을 얹은 것을 죄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죄의 습성을 하나 더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죄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만 갈마들도록 묶여있도록 한다는 것을 죄의 속성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로만 머물도록 다른 이를 바라보지 않도록 죄가 이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이 괴로움은 다르게 생각하면 하느님의 용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가 만약 그것에 머물러 있기를 즐거이 선택했다면 침묵하는 것을 통해 얻어질 보상에 충분히 그것을 즐기며 행복해했다면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괴로워할 수 있는 힘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를 괴롭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용서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처럼 즐겁게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그의 숨겨진 지향을 알아차리고 하느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셨던 겁니다. 시인이 고백했어야 할 죄는 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인 측면의 죄만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을 선택하지 않은 그 적극적인 것 또한 시인이 고백하고 해결해야 할 죄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로 인한 괴로움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나의 뼈들은 나의 신음으로 나날이 늙어갔습니다 라고 옮길 수도 있어요. 죄의식에서 출발한 내면적인 고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과 실존을 휘감아서 흔드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놓여있는 고통은 양심에서 양심이 찔려서 오는 고통 이겠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아직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나날이라는 표현을 보자면 하루 종일 또는 모든 날에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그 시인의 고통이 꽤나 긴 시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시간의 양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4절을 보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히라버 그리스어 성경이 있는데 본문을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당신의 손이 무겁게 내 위에 낮과 밤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시가 나를 찌를 때 비참하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좀 거칠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시인의 고백을 이끌기 위해서 고통의 상황을 주었다기보다는 시인이 스스로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신이 죄의 상황과 죄의 상태를 마주하고 있다면 주님의 현존은 그에게 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사랑이신지라 우리에게 좋음과 즐거움,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가 만약 그 주님에게 걸맞는 그 빛에 속해 있지 않는 무언가가 그에게 있다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빛에 노출될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밝음이 그것 때문에 그의 어두움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시인은 가시가 나를 찌를 때 다시 비참해졌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스러운 상황, 죄스러운 결과에 놓여 있을 때 만나는 그 감정적 상태, 실존적 상태를 여기에서부터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5절에서 세 가지의 단어가 이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죄와 허물과 잘못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5절의 마지막 행을 이제 더 직역해서 바꿔보자면 그러자 바로 당신께서 제 죄의 유죄함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서하고 잘못을 없애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겠죠. 하느님께서 선사하시는 그 용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2장의 시인 또한 하느님의 용서는 자유롭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정해진 때 하는 그 고해성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힘들죠. 저도 또한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듦은 32장의 시인처럼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두움이 하느님께 속해 있는 하느님의 밝음에 속해 있는 우리의 상황과 대비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주된 문제의 결과물인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말씀드렸던 죄의 속성에 따라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 혼자만 고립되도록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것을 나의 입 밖으로 내서 사제에게 고해했을 때 그 사제가 나를 탓하거나 어떤 시각으로 볼지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잘 정향시켜 하느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빛에 속해 있다,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느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동력이 되겠죠. 죄스러운 상황이 편안하기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죄로 여겨지겠습니까? 나의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불편해진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반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 때 느껴지는 불편함, 부끄러움, 죄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하느님의 용서 또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아, 주님께서 내 안에 드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너가 속해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이제 자유로워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고해성사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되고 또 묵은 숙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의 고해성사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확인하는 마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하고도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고해성사도 한마디로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시거든요. 내가 동의해야 내가 자유롭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하느님께로 돌아서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것의 열매를 맺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그런 용서와 사랑의 하느님이죠. 이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스텔라 장의 Forgive, Forget 그리고 강하솔의 기도입니다. 스텔라 장의 Forgive, Forget 강하솔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연이네요. 네 번째 연 8절부터 보시죠. 여기에서 마치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편 32장은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드러나는 인물이 누구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끌고 가르치고 타이르리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어 이끌고 가르치고 타이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하는 일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자애로운 선생님처럼 그들을 눈여겨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훈육하겠다, 타이르겠다, 이런 교사 역할을 맡겠다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이끌고 가르치고 타이른다라고 하는 그 행위들의 대상이 특별한 표상으로 드러나는데 바로 말과 노새입니다.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제갈과 곱비라야 그 극성을 꺾느니 라고 이야기하죠. 상상해보자면 마치 훈련이 덜 된 말이나 고집 센 노새를 이끄는 그 주인과 그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말이나 노새의 곱비를 잡고 땡기고 풀어주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며 가르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함께 가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시겠다라고 시편 32장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해보자면 아 주님께서는 시편 32장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용서는 앞에 어딘가에 도착선이 싹 그어져 있고 거기까지 빨리 달려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그 혼란과 진창의 한가운데에서 말과 노새의 곱비를 잡은 것처럼 바로 옆에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용서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길을 나선 노새와 또 그 노새와 노새의 곱비를 잡고 가는 뭐 상인이나 행인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고 이 표상들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제갈과 곱비라는 표현들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한 것처럼 노새와 말이 걷는 길에 주인이 함께 동행할 때 고삐를 잡고 이끌고 강제하는 완력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노새나 말이 주인의 손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로울 것이에요. 길이 아니라 숲을 거닐 것이고 정해진 곳이 아니라 자신이 자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머물 겁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인 없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말과 노새는 결국 계속해서 살지는 못할 겁니다. 낯선 사냥꾼이나 장사꾼의 손에 잡히거나 들짐승의 발에 입에 죽을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삶조차도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삶은 힘들 거예요. 거칠은 열매와 더러운 물이 건강을 해칠 것이고 먹을 것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일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위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능 안에 이러한 자유, 삶이 위협받더라도 스스로가 선택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초원을 달리는 말의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시편 32장이 고삐와 제갈로서 그 노새와 말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랑으로 고삐를 잡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갈을 물리고 물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넓은 초원에서 그 말의 자유를 섭리로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말과 노새의 표상은 잠언서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26장 3절에 나오는데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제갈, 우둔한 자의 등에는 매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채찍을 들어서 때려야 하는 우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고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떤 문제가 드러난 결과물인 죄에 빠지게 되고 그 부자유스러움에 놓여 있게 되지만 하느님께 가까이 가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된다고 시인은 이야기한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용서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 죄의 속성을 통해서 그 어둠에 대비된 빛이신 하느님의 용서를 함께 생각했어요. 죄가 주된 문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된 문제의 결과이고 하느님의 용서는 보상이 아니라 이끄심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시편 32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로 잘 돌아보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복음 선포자의 역할.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스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스를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된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R 파트너스 이정규 회계사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새로운 홍역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6세 미만 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무역전쟁 상황 속에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고위급 대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첫 부활 3종 기도에서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 앞에 등장해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다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주일 기도를 집전한 레오 14세 교황은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여러 분쟁이 제3차 세계대전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자지구에는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촉구하고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 평화의 기적이 허락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 이틀째인 지난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로 선출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주기 민사는 오는 18일 거행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새로운 홍역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확진자는 페리운항회사 플러스 360의 승무원으로 확인됐으며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이번 감염 사례가 최근 아시아 지역 해외여행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당시에는 전염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전염성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다음과 같은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켈스턴 지역 우럴스 매장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 플러스 360페리 지난 5월 5일 오후 4시 15분에서 저녁 7시 40분까지의 오클랜드와 하프문베이 및 데본포트 왕복선 사이, 오클랜드 시내 커스텀 스트리트 지하 주차장 지난 5월 5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의 기간입니다. 당국은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페리 승무원과 오클랜드 교통국 직원을 대상으로 접촉자 추적을 진행 중이며 일부 밀접 접촉자는 현재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특히 어린이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감염자가 떠난 후에도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상황을 우려하며 국민들에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를 방문했지만 면역이 없는 사람은 즉시 헬스라인 0800-611-1616으로 연락하라는 당부입니다. 홍역 증상으로는 고열, 기침, 충혈된 눈, 그리고 얼굴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는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 정부의 패스트트랙 인프라 사업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과 연관된 기업들로부터 정치 후원을 받은 정당 소속 장관들이 계속해서 사업 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엔제퍼스트 소속 셰인 젠스 장관과 국민당 소속 크리스 비숍 장관은 각각의 정당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해 정치학자 브라이스 에드워즈 교수는 이해 충돌 가능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장관은 내각 사무국의 지침을 따랐으며 정당 후원은 개인적인 이해 충돌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스 장관은 총 8개 사업에 대해 이해 충돌을 선언하고 심사에서 제외됐지만 샌포드, 맥컬럼 브라더스, 나티의 마누힐이 정착 신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비숍 장관은 한 건의 사업에서만 회피하고 다른 후원 기업의 사업 심사에는 계속 참여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엔제퍼스트는 총 12만 1,680달러, 국민당은 58,897달러 상당의 후원을 관련 기업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정치자금과 의사결정 간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 3명 중 1명꼴로 30세 이후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심장재단은 사상 처음으로 고혈압 인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심장재단 의료책임자 게리 데블린 박사는 고혈압을 증상이 없어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용한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약 35만 명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사망 원인의 약 45%, 연간 약 4천 건의 고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블린 박사는 고혈압 관리만으로도 2040년까지 최대 1만 2천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심장마비를 겪은 후에야 고혈압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밝혔으며 현재는 약물 복용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병원뿐 아니라 일부 약국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며 가정용 혈압계를 활용한 자가진단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데블린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음주를 자제하며 신체 활동을 늘리는 등의 생활습관 변화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최근 오클랜드에서 열린 시민단체 B416 출범 행사에서 에리카 스탠퍼드 교육부 장관에게 해당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럭슨 총리는 이 조치가 청년들을 사이버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퍼드 장관은 국제 사례를 조사한 뒤 입법 방안을 내각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당의 캐서린 웨드 의원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의원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정 파트너인 액트당은 개인정보 문제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신 의회 차원의 공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법안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노동당도 논의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의 윌로우 진 프라임 의원은 정부가 여성 임금 삭감 등 실질적 생활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올해 첫 분기 뉴질랜드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4년 만에 가장 강력한 시작을 보였으며 이는 2021년 첫 분기와 유사한 활발한 활동을 나타냅니다. 전체 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어 올해 3월 분기에는 전체 대출의 약 45%를 차지하며 2018년에 58.6%에서 하락했습니다. 올해 3월 분기에 주택 구입 평균 대출액은 58만 2천 달러로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21만 4천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중위주택 가격과 급등과 연결되며 같은 기간 동안 중위주택 가격은 24만 4천 달러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 기관을 바꾸는 것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으며 올해 53%에 달하는 대출이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국의 경매 활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터넷.co.nz는 252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부활절과 안작 연휴 사이의 짧은 주를 제외하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4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매주 500건 이상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겨울철 활동 감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나 매물로 나온 부동산 수가 감소하면서 103건의 부동산이 매매돼 전체 판매율 41%를 기록하는 등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판매율입니다.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시장의 매물이 과잉 공급돼 구매자가 우위를 정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마침내 판매자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으며 판매자는 판매를 위해 판매 희망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 철회되는 매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일부 공급업체는 실망스러운 가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에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개발업체와 투자자들의 탈세 행위를 단속한 결과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미신고 세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금들은 대부분 미신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였으며 정부가 작년 예산에서 IRD 규정 준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한 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개발업자, 임대부동산 보유자, 브라이트라인 테스트 대상자의 세금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IRD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현재 회계연도의 첫 9개월 동안 1억 5,350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적발했으며 이는 2023-2024 회계연도 전체에서 적발된 1억 5,680만 달러보다 약간 적은 금액입니다. 주요 초점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계연도의 IRD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50% 증가한 7,290만 달러의 불일치 금액을 개발업체들로부터 발견했습니다. IRD는 또한 회사나 개인이 여러 건의 토지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했습니다. IRD는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 회계연도까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약 6천만 달러의 불일치를 적발했습니다. IRD는 또한 이번 회계연도까지 1,420만 달러의 세금 불일치를 적발한 부동산 소유기관 브라이트라인 테스트에 따른 납세자의 의무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되기에 좋은 시기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릴리스테이트.co.nz은 지난달 뉴질랜드 전역의 임대 부동산 공급이 거의 10년 만에 4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한 달 동안 전년 대비 24.1% 증가한 5,868건의 신규 숙소가 등록됐습니다. 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4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클랜드의 신규 숙소 수가 가장 많았고 캔터베리, 웰링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웰링턴의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7.2% 하락한 647달러, 오클랜드는 3.3% 하락한 7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규 평균은 주당 14달러 하락했습니다. 리얼이스테이트.co.nz의 대변인 바네사 윌리엄스는 52주 동안 세입자의 주머니에 주당 14달러가 추가되면 7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단기 임대가 장기 임대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세금 데이터를 보면 단기 임대 기간에 과세되는 부동산의 수는 감소하고 장기 임대 기간에 과세되는 부동산의 수는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시장이 둔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군의 치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관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군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뉴질랜드 국방부가 고위 장교는 많지만 실전 투입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한 군사 베테랑은 야전에 대대 하나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없지만 고위 장교는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군 측은 이에 대해 정부 요청에 따라 파병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파이브아이즈 동맹국들은 첨단 군사기술 도입과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구조 개편과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장군급 인원의 10에서 20%를 감축하고 있으며 1조 달러 규모의 방위 예산도 제안했습니다. 영국과 호주도 상급 장교 과잉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35%의 인력 이탈로 인해 전투력과 경험이 약화됐고 1억 달러 규모의 해양 조사선 마나와누의 사고도 훈련 부족과 리더십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됐었습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비 도입으로 병력 사기를 높이고자 하나 인력 부족과 승진 정체, 유지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전투력도 지속성도 부족하며 고위직 포화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무역전쟁 상황 속에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고위급 대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 이후 양측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의 높은 관세율 조정, 마약 문제 공동대응, 중국의 휘트류 수출 제한 등 관련 이슈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인 무역 합의까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무역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들은 중요한 무역 분야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으며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 간 차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측 역시 이번 회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공동성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양측은 통상경제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했으며 상호협력을 통해 윈윈 결결을 추구하고 세계 경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내달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최근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2032년까지 국방 및 관련 인프라의 국내 총생산에 5%씩 지출하는 방안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보도했습니다. 서한 발송 사실은 이날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공개됐습니다. 스호프 총리에 따르면 리터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5%는 기반시설, 사이버 보안 등 일종의 국방 관련 간접비용 지출로 메우자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이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달 초 나오긴 했지만 나토 회원국 정상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별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수치 언급을 거부한 채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내달 정상회의에서 GDP 2% 이상으로 규정된 나토의 현행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이 3.5%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GDP 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을 하지 않으면 나토 집단 방위 조약에 따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간접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를 두고는 회원국 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목표치를 이행 중인 회원국이 전체 32개국 중 22개국 약 70%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합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 실력인 잠재 국내 총생산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1%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높은 벽에 한국 경제 엔진 출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1%대 성장이 뉴노멀이 된다는 암울한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예측하지 못한 단기 충격 한방에 경제가 휘청이며 역성장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난 1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속속 한국의 단기 잠재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낮춰잡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잠재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3년 2.1%, 지난 2024년 2%에서 더 내려 1%대로 낮춰잡은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8일 올해 1.8%, 내년 1.6%로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제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최근 갱신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추산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노동 및 자원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역량으로는 연간 2% 성장이 어렵다는 평가가 주가되고 있습니다. KDI는 기준 낙관, 비관 등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며 2040년대에는 생산이 뒷걸음질 치는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열암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6원 8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5원 1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8원 6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후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잠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일부 약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재였습니다.
등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정규 회계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아 게시판입니다. 무료 전주곡 연주 공연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음악의 달 25주년을 기념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콘서트입니다. 전문 피아니스트 리 마텔리 우드가 크리스토퍼 노튼의 록 라틴 전주곡을 소개합니다. 콘서트는 약 75분 동안 진행되며 휴식 기간은 없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7시 30분에서 9시 K2희 13번지 리브스로드 파크랑거에서 있으며 주차는 더 플라자 파크랑거 뒤편에 가능합니다. 프리 임플로이먼트 서포트 취업상담사와 취업 또는 교육 분야에서의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직무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하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3일, 27일, 6월 10일 화요일 글랜필드 라이브러리 90번지 벤틀리 에베뉴 글랜필드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시아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